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ISIL 소탕을 위해 공습에 이어 미사일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오늘 카스피해에 배치된 군함 4대에서 ISIL 목표물을 겨냥해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ISIL 소탕 작전과 관련해 미국, 터키와 군사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도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오늘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러시아가 오늘 하마와 이들리브주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에 시리아 정부군도 지대지 미사일 발사로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단체 대표 리와 스크루 알자발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의 공습으로 지난주 이들리브에 있는 훈련소가 폭격을 받은 데 이어 알레포주에 있는 주요 무기고도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시설에 대한 미군 공습과 관련해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엔 리우 국경없는의사회 회장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조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조사위원회를 통해 폭격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회장은 또 쿤두즈 병원에 대한 폭격은 전쟁의 규칙과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군의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환자 10명이 목숨을 잃고 의료진 12명도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지중해를 불법 항해하는 인신매매 선박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소피아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에 투입된 유럽연합의 해군 단속정들은 인신매매 의심 선박들에 대해 승선과 수색, 납포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종전까지 벌인 단속은 수색과 구조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수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파문에 휩싸인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사가 내년까지 관련 차량들에 대한 리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의 새로운 경영자로 발탁된 마티아스 뮬러 대표는 오늘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1,100만 대의 경유 차량들에 대해 내년 1월 리콜을 시작해 1년 안에 수리 작업을 모두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대표는 일부 차량들은 사소한 수리가 필요하겠지만 각국별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연식과 차종을 고려해 다양한 수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대표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어도 4명의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앞으로 강제 비용 삭감이 이뤄지겠지만 60만 명의 직원들에게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유전자 복구 체계 연구에 공헌한 스웨덴과 미국, 터키계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스웨덴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토마스 린달과 미국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의 폴 모드리치,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로 재직 중인 터키 태생의 아지즈 산자르를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연구는 세포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새로운 암치료법 개발에 길을 열었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벨상은 이제 문학상과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시상식은 오는 12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국제프레스클럽협회가 올해의 자유언론상 수상자로 이집트에 수감됐던 알자지라 방송기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국제프레스클럽협회는 모하메드 파미와 피터 그레스트, 바허 모하메드 기자를 올해 자유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이들은 거듭되는 협박과 투옥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존의 그런 제재가 이미 강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와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 한중 관계의 전략적 강화는 굳건한 미한 동맹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있는 블링큰 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화협정 체결을 잇따라 제의하고 있는 데 대해 비핵화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effort at denuclearization is our top priority.
블링큰 부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국제사찰단의 사찰 허용 등 이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결과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사흘 앞둔 이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면 북한도 건설적인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극적인 개선을 맞게 될 것이고 미국의 안보상 우려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와 함께 8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이 2년 전만 해도 북한을 너무 궁지에 몰아넣지 말자고 했겠지만 이후 북한의 도발로 지역 불안정이 빚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도록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적 방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물론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그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결정이 된다면 한국 정부와 완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갖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단호한 조치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의지 측면에서는 발사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지만 언제 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7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의 그런 제재가 이미 강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것은 이제 뭐 유엔도 그렇고 뭐 IAEA도 그렇고 이런 해당되는 국가 국제 기구가 다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 장관은 또 이번 달에 있을 미한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와 관련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동맹 강화 차원에서 사드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가입 시기를 놓친 문제와 통상전략 부재 문제를 놓고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TPP의 내용이 공개돼야 가입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이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입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5 회계연도에 15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86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6일 2015 회계연도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15 회계연도에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7월에 4명,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에 각각 2명, 1월과 6월에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한 탈북 난민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타주 3명,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켄터키주에 각각 2명, 조지아주가 1명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86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이 2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와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이 한중 관계의 전략적 강화를 가능케 한 것이라며 세 나라 관계의 유기적 보완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at China is likely to lead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글레이저 연구원은 6일 워싱턴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영역이지만 방법론이나 우선순위에서 양국 간 견해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이 존재하는 한반도 안정은 있을 수 없지만 동시에 비핵화가 안정을 훼손하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추진돼선 안 된다는 게 중국의 견해라는 겁니다.
From China's perspective, there can't b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uclear weapons. But at the same time, denuclearization cannot be pursued by any means that would undermine stability.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압박 강도를 다소 높였지만 실질적 대북 영향력은 미국이 우려해야 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뒤 북한 내부 정보나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목소리와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창구가 말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Since Kim Jong-un has come to power, I think it's clear that China's channels into North Korea to get access to information,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inside.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 통일 문제에서도 중국의 지지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중국은 미군 철수 가능성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통일을 위험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이 남북 통일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자세는 돼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China is not in mood to embrace Korean unification enthusiastically, but China is not in a position to oppose it.
청 교수는 남북 통일에 소극적인 듯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담론에 귀를 기울였다며 이 같은 주제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오른 사실 자체가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 chance attitude to change a little bit. This time, once President Peking met Xi Jinping and she raised unification issues.
청 교수는 현재 중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칠 남북 통일의 영향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측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의 성격과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건 굳건한 미한 동맹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U.S.-Korea alliance has created this flexibility, this room for President Park to maneuver, to reach out to Beijing.
글레이저 연구원은 한중 관계 개선이 한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한중 관계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해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나 당국자도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샤오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 부문에서 한국의 실질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ts limits. And I don't think it's in the security areas China could replace the United States.
청 교수는 또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양국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반 약화를 위해 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등을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Foreign Policy Initiative가 최근에 펴낸 정책 제안서에서 미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이 위협이 되고 있는 15개 국가와 지역 단체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며 북한을 두 쪽에 걸쳐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인권 유린, 한국에 대한 위협, 사이버 공격, 내부 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미 정부의 기존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변화 촉진을 위해서 경제와 정치, 군사적 압박 등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Foreign Policy Initiative는 또 중국의 지원이 평양의 문재인 정권 생존의 핵심 역할을 한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을 중단토록 압박하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핵개설 판매에 반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북한인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대북 방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책 제안서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압제 국가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계속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국가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등 다른 불량 국가들의 핵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김씨 왕국은 미국의 양보에 따른 보상을 되풀이하고 국제결의 이행을 거부하며 공허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김씨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임을 규명했고 북한의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탄압과 형용할 수 없는 잔악함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Foreign Policy Initiative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로 미국 정부의 국방과 핵무기, 인권, 민주주의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엔 에릭 에달만 전 국방부 정책차관과 밥 케이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이사로 있고 과거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강경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문가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일선 중학교에서는 핵물리학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새로운 핵과 미사일 전문가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최근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 분야에서 전병호, 주규창, 박도춘 같은 원로 인사들이 물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춘섭 군수 담당 비서를 중심으로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강관일 홍영칠, 홍승무 기계공업 부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핵심 인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영칠은 군수공업 실무 전문가이고 홍승무는 3차 핵실험실 실무 책임자, 조춘룡은 미사일 담당 총국장 출신, 로광철 작전국장도 미사일 전문가라는 점에서 핵과 미사일의 실무 책임자들이 기용됐다고 김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의 핵 정책이 보다 급진적이고 공세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핵심 보직을 맡은 핵과 미사일 실무 전문가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무 박사입니다.
이렇게 군수 분야에 다른 재래식 군수가 아니라 핵미사일 실무 책임자들을 기용했다는 것은 일단 핵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략에다 어떤 초점을 맞춰서 군사력 증강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고요. 엘리트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엘리트들이 김정은이 발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막 충성 경쟁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담당자들이 충성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분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다 공세적으로 김정은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좀 높다.
한편 북한의 일선 고급 중학교에서는 핵물리학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됐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최근 북한의 고급 중학교를 방문한 일본인 학자 아라마키 마사유키 씨를 인용해 2014년 4월 도입된 새로운 교과 과정에 핵물리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은 물리, 화학, 수학, 영어와 같은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한다고 아라마키 씨는 전했습니다. 특히 3년 과정의 고급 중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물리 시간에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을 배우고 화학 시간에는 비료 생산의 기초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라마키 씨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라마키 씨는 이 밖에 북한의 혁명 역사 시간에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는 외에도 대동강의 유람선까지 띄웠는데요. 북한의 선심 정치의 배경과 문제점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을 보름 앞두고 전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연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특별 상금을 수여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 그 돈으로는 쌀 1kg도 살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일종의 그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면 이제 상여금 보너스를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북한 돈은 지금 북한 내에서 뭐 특히 장마당 경제에서 북한 돈은 뭐 거의 휴지장이나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쌀 한 킬로에 6,000원, 7,000원 하는데 결국 뭐 4,000원 받는 근로자가 8,000원 받았다 쳐도 쌀 한 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인플레, 즉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의 말입니다.
And the double amount of money that means that it's highly likely that the inflation is going to be exactly the same ratio of the amount of money that released. So
북한처럼 물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쌀값 상승 등 10에서 50% 정도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 오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우디도 지난 2012년에 공무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또 최근 평양 대동강에 유람선을 띄웠습니다. 무지개호로 명명된 이 배는 1,200명을 태우고 대동강을 유람할 수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이 유람선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마련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같은 것도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사실 유람 뭐 삼천리 하기보다는 생존에 급급하니까 이게 김정은의 선심 정치가 좀 너무 전시용으로 일회용으로 이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높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전국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거나 물놀이 시설, 승마장, 스키장, 고급 식당 등을 건설해 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평양 국제 비행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런 전시용 사업과 건설이 북한 경제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typical mistake of the government who wants to spend their money.
이런 전시성 사업과 건축물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킨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당 간부와 군 장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 정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이 2012년에 해외에서 사들인 호화사치품이 무려 6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천만 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양주, 향수, 화장품, 핸드백, 음향기기, 영상설비, 차량, 시계, 악기 등 다양한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사치품을 당 간부와 군 장성에게 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과 당 간부 등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평양 창정거리에는 스위스제 롤렉스 시계를 착용하고 점심에 불고기를 먹고 이탈리아산 포도주와 미국의 코카콜라 그리고 서양식 닭튀김을 사 먹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반면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도 많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되는 1,6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화관이라든지 또 뭐 이탈리아 식당 뭐 여러 가지 그 좀 외국에 말하자면은 표준에 맞추려고 몇 가지 그 보아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당과 노동당 권력과 결탁한 신흥부자들이 그냥 뭔가 풍요를 누리고 상대적으로 노동자 농민들은 더욱더 이제 빈곤을 누리는 이런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장차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그레이스 오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His action would create actually more segregation and more extreme income inequality.
북한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부정부패가 장차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발생했던 제스민 혁명 같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어선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해경의 조사 결과 이 배는 2만 3천 톤급의 한국 화물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부산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정동면 북동방 190마일의 공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 두루봉 3호와 충돌한 선박이 한국 국적의 제주 선적 2만 3천 톤급 화물선 하인 2호라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경은 이 선박이 6일 오전 1시 타이완 가오슝항에 입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이완 측에 의뢰해 이 선박에서 폭 1m, 길이 6m의 충돌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당시 항해사로부터 어선과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음진경 홍보실장입니다.
한국 제주 선적 이제 화물선이고 당시에 이제 운항했던 항해사는 현재 일단 신한 상태입니다. 뭔가 이제 충돌했던 것 같다. 뭐 당시에는 자기가 뭐 충돌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야간이고 또 배도 크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선박을 확인한 결과 선박에서 이제 부딪힌 흔적도 있고 이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충돌했다 이제 그 혐의가 되기 때문에
한국 해경은 항해 일지와 선박 항해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조만간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충돌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이니호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과실 혐의가 밝혀지면 보험 등 민간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통일부를 통해 북한 어선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새벽 1시 25분쯤 한국 선박이 어로 작업을 하던 함경북도 무역관리국 소속 두루봉 3호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직후 북측 선장이 한국 선장과의 통화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 선박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선박을 엄격히 조사해 사죄할 것과 큰 피해를 입은 북측 선박과 선원에 대해 배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참여국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공습 활동에 대해 미국과 조율할 의사가 밝혔고요. 또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도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네. 자, 먼저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참여국들은 물론이고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 영향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큰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줄여서 TPP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권 12개 나라가 참여했고, 이들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참여국들은 물론이고 비참여국들도 앞으로 이 TPP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무역협정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굉장히 중요한 협정인 것 같은데 이 TPP 내용이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자유무역협정은 참여국 사이의 관세 장벽을 없애서 무역을 활성화하고요, 함께 성장을 추진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TPP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출범을 했고요. 논의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이 참가한 나라들의 규모가 작아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지난 2008년에 미국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 고요. 일본도 네. 지난 2013년에 가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에서 또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중국과 한국은 빠져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긴 했었는데 아직은 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일본 외에 참여국이 12개 나라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아시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고요. 중남미에서는 캐나다, 북미까지 포함해서요.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이 있는데, 여기 앞서 말씀드린 미국, 일본까지 모두 12개국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12개의 나라였고, 참여국들은 이번에 그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뭐 모든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상당한 무역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만 봤을 때도요, 수출 품목 중에서만 이 18,000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니까 전체 12개 참가국 수출에 미칠 효과는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TPP 참가국들 사이에서는 이 보다 엄격한 노동 기준과 환경 보호 기준, 또 이 반부패 규제 등도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TPP 협상 타결에 대해서 각 나라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TPP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은요, TPP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각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요, TPP가 미국 노동자 또 기업에 모두 좋은 일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 TPP로 이제 기대가 높은 업종들도 있지만 반대로 외국 상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이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도 TPP 검토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 내 반응에 대한 소식은 앞서 저희가 미국 뉴스 시간에도 자세히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손익 계산이 바쁘게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참여국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이 TPP 협상 타결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이 경제 정책, 이 아베노믹스가 더욱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농축산업 분야 등에서는 외국의 값싼 소고기 또 다른 식품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일본 자국 산업에서 이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 농축사품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번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TPP 참여국 중에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베트남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같은 다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이제 관세가 없어지면서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동, 환경 같은 것들은 이 국제적인 기준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중국과 한국은 이번 TPP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이 TPP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의 TPP 가입도 환영한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는데요.
네.
중국은 TPP에서는 빠졌지만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과 양자간 혹은 또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TPP가 이 중국 상품의 수출입에 영향은 주겠지만 큰 타격을 입히거나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못할 거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 내에서는요, 이 정부가 다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TPP 가입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TPP 가입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득실을 따져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TPP에서 배제된 것은 손해라면서 이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가입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TPP 가입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또 중국과 한국 외에 TPP에 빠져있는 태국, 필리핀 이런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TPP 가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분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결제시장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처음으로 일본 엔화보다 많이 쓰였다고요?
네,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일본 엔화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따르면 지난 8월 위안화 결제 비중이 전 세계 이 결제의 2.79%를 기록했는데 일본 엔화의 2.76%보다 높았고요. 월별 집계에서 위안화가 엔화를 제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국제적으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또 이 위안화 결제를 늘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도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 몇 년 사이 급증했는데요. 3년 전인 지난 2012년 8월에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0.84%로 전 세계 10위밖에 안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3년 만에 4위까지 오른 겁니다.
네. 자, 중국 경제 급성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역시 그래도 1위 통화는 미국 달러 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달러화 결제 비중이 44.8%로 1위고요. 유로화가 2위, 영국 파운드화가 3위인데요. 스위프트는 전체 국제결제 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4위지만 무역금융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달러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강한 통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위안화의 쓰임새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외화 보유고가 5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중국인민은행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외화 보유액이 지난달 3조 5,573억 8천만 달러에서 432억 6천만 달러나 줄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5개월 연속 감소세고요. 이 5달 동안 줄어든 이 외화 보유고 총액이 2,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외환 보유액으로서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외화 보유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행한 위안화 평가 절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안화 평가 가치가 내려가면서 외국 자본 이탈이 심화됐고요.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이 보유 외환을 풀어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은 시리아 사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공습 활동에 대해서 미국과 조율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인 이고리 쿠나셴코프 소장이 오늘 자국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국방부에 그런 요청을 검토했고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쿠나셴코프 소장은 시리아의 ISIL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의 틀 안에서 양국의 활동을 조율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속히 검토했고 제안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일부 기술적인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빠르면 오늘 양국 국방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ISIL보다는 반군을 겨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게 영향을 좀 미친 걸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런 우려를 밝히면서 러시아와의 조율을 요구해왔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는 공습에 나서면서 지금까지도 ISIL 기지들을 폭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
이 서방 국가들에 따르면 다른 이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들에 대한 폭격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미국은 터키도 조율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터키 국방부는요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에 공습을 하기 위해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공습뿐만 아니라 이 카스피해에 있는 군함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시리아 ISIL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요.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 확대를 보여주는 소식이고요.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카스피에 있는 이 군함 내척에서 26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모두 11개의 시리아 내 ISIL 관련 목표를 타격해서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런 사실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함정에서 1500km 가까이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한 것은 러시아 무기체계의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자,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의 자국 영공 침공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이 카스피에서 시리아 표적을 명중시키려면 역시 문제는 터키를 지나가야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터키를 지나가진 않았고요.
예.
이란과 이라크 영공을 거쳐서 날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카스피해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이란과 이라크 영공을 거쳐서 시리아로 날아가서 ISIL 목표물을 명중했다. 또 사전에 이란, 이라크 정부와 조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사람들이 없는 지역만을 비행했고 또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민간인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선정됐다는 소식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올해 노벨 수상자 선정 발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화학상은 이 스웨덴과 미국, 터키 과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요. 스웨덴의 토마스 린달 교수, 미국의 폴 모드리치 교수, 터키의 아지즈 산자르 교수를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산자르 교수는 터키와 미국의 이중 국적자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화학상 수상자들은 어떤 공로를 인정받았습니까?
왕립과학원은 이들이 연구를 통해서 세포가 어떻게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보호하는지 밝혀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포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제공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런 연구 성과를 통해서 유전 관련 질환, 또 암 같은 병들의 치료를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터키에서 이번에 그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요?
네, 이 과거 터키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적은 있는데요. 과학 분야에서 터키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산자레 교수는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실력도 뛰어났다고 하는데
네.
키가 안 자라서 이 꿈을 접고 대신에 이제 훌륭한 과학자가 됐고요.
예.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이 수상자인 스웨덴의 린달 교수도요. 이 노벨상 수상자를 심사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회원으로서 첫 이 노벨상 수상자가 됐다는 그런 또 특이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2도, 남포 최저 15도에서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8도, 강계는 최저 12도에서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16도, 최고 24도, 개성은 최저 13도, 최고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지방도 오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3도, 최고 22도, 장진 최저 6도에서 최고 16도, 원산 최저 15도, 최고 22도, 해산은 최저 9도, 최고 16도, 청진 최저기온 14도, 최고 19도, 선봉도 최저 12도에서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먼 바다에서는 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봅니다. 모레는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 남북도 지방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또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ISIL 소탕을 위해 공습에 이어 미사일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오늘 카스피해에 배치된 군함 4대에서 ISIL 목표물을 겨냥해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ISIL 소탕 작전과 관련해 미국, 터키와 군사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도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오늘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러시아가 오늘 하마와 이들리브주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에 시리아 정부군도 지대지 미사일 발사로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운건파 반군단체 대표 리와스쿠르 알자발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의 공습으로 지난주 이들리브에 있는 훈련소가 폭격을 받은 데 이어 알레포주에 있는 주요 무기고도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시설에 대한 미군 공습과 관련해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엔 리우 국경 없는 의사회 의장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의 조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조사위원회를 통해 폭격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회장은 또 쿤두즈 병원에 대한 폭격은 전쟁 규칙과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미군의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환자 10명이 목숨을 잃고 의료진 12명도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늘 예루살렘 올드시티 키르얏갓 마을에서 이스라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소속의 여성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인 4명이 팔레스타인 과격분자들의 총격을 받거나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이스라엘군은 13살 소년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시위대 4명을 사살하는 등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지중해를 불법 항해하는 인신매매 선박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소피아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에 투입된 유럽연합의 해군함들은 인신매매 의심 선박들에 대해 승선과 수색, 나포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종전까지 벌인 단속은 수색과 구조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수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올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향한 난민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2,700명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의회에 출석합니다. 올해 노벨화학상은 유전자 복구체계의 연구에 공헌한 스웨덴과 미국, 터키계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스웨덴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토마스 린달과 미국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의 폴 모드리치,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로 재직 중인 터키 태생의 아지즈 산자르를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연구는 세포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새로운 암치료 개발의 길을 열었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벨상은 이제 문학상과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시상식은 오는 12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파문에 휩싸인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사가 내년까지 관련 차량들에 대한 리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발탁된 마티아스 뮬러 대표는 오늘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1,100만 대의 경유 차량들에 대해 내년 1월 리콜을 시작해 1년 안에 수리 작업이 모두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대표는 일부 차량들은 사소한 수리가 필요하지만 각국별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연식과 차종을 고려해 다양한 수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